지금부터 2주 전에 어떤 분이 제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독립침례교회 목사님이 해임을 당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뭐 어떤 목사도 해임을 당할 수가 있고 잘못하면 언제든지 자리를 내주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래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가장 깨끗하게 성경적으로 한다고 하는 그런 교회의 모델 중 하나가 독립침례교회인데 그것도 미국에서 가장 큰 독립침례교회 목사님이 하여튼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해고를 당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좀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한 일주일 있다 다시 또 연락이 와서 보니까 그 목사님이 16살 되는 여자아이와 미성년자 그 성추문 사건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7월 31일 날 해임하게 되는 그와 같은 절차를 밟았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다시 들려오게 됐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성직자들의 그 성추문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문화가 아마 우리보다 더 개방적이고, 특히 여자들이 남자에게 이렇게 달려든다고 할까요? 이와 같은 그 정도가 아마 한국보다 미국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이 넘어지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지금까지 뉴스윅이나 아니면 타임즈나 이런 데서 성추문 사건을 다룰 때 보면 대부분 천주교 신부들에 대한 성추문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개신교라고 이야기할 때 개신교 목사들 가운데 성추문으로 이렇게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사람들 가서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은사주의 오순절주의 이거 추구하는 그런 목사들 또 TV 부흥사들 또 인본주의 교회 목사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가끔씩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번엔 그게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성경적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교회의 그 목사가 미성년자 이런 그 추문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해고가 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이제 듣게 돼서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이 사건이 상당히 중대한지라 미국의 연방수사국 FBI까지 지금 동원이 돼서 사건의 모든 것을 이제 캐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정말 큰 아픔을 가져다 준 엄청난 그런 사건입니다. 미국의 거의 대부분의 침례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성경적인 그런 교회를 한다고 하는 그런 대부분의 이 침례 성도들에게 미치는 그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이제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고통을 당할 그분의 가족과 또 그분의 교회와 또 그분의 교회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만을 먼저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사건이 우리나라 독립침례교회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제 설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독립침례교회가 이제 시작이 된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60년 전쯤에 아이잭 포스터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이 나라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성서 침례교회라고 하는 이와 같은 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지금 약 200여 개의 성서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한 20년, 25년 전쯤에 미국의 젊은 그런 그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땅에 이제 선교를 하러 나오신 분들이 진정한 의미의 독립침례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립침례교회 이 땅에서 하는 분들이 한 30군데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번 사건이 정말 한국의 모든 독립침례교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만을 제가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마 문제가 없으면 교회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몇십 년간 큰 교회를 다니시다가 결국은 참아낼 수 없는 그와 같은 지경에 이르러서 독립과 좀 자유를 추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그리고 사랑하던 모든 성도들을 뒤로 하고 여기까지 앉아 계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 때문에 당하는 그와 같은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제가 여기 새로 오시는 분들과 1대1로 이렇게 면담을 할 때 보면 정말 목사 때문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도 뉴질랜드에서 이제 편지가 왔습니다. 그 내용은 교회를 옮겨도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단순한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러한 단순한 모임을 원하는데 교회에 가면 각종 프로그램과 락음악과 이런 모든 것들로 범벅이 돼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는 이러한 처지가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함께 다음 주에 또 다른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그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이메일 온 것을 체크했더니 파주에 사시는 분이 이번 수요일 날 재림 세미나에 오려고 하는데 그분도 역시 똑같은 이야기예요. 단일 교회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날이 갈수록 바른 교회와 또 바른 목사를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바른 성도를 찾기도 어렵고 바른 성도들 가운데 목사가 나와야 되는데 성도들의 수가 적고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바른 목사를 찾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시점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김기찬 형제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바르게 교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배우고 그리고 교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나오시면서 이제 조만간 수원 지방으로 이제 가셔서 침례교회를 이제 하시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문수 형제님은 7월 1일부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라고 하는 이러한 그 직무 수행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또 이끌어 나갈 그와 같은 책임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9월에 신학원을 이제 개설하게 되고 신학원을 이제 개설하게 되면 그 안에서 목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목사와 성도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바른 교회를 하기 위한 그런 조건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주후 65년경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던 그와 같은 그 시기에 성도들에게 불같은 시험이 임하게 될 때 사도 베드로가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에게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어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록한 베드로의 서신입니다. 이렇게 극심한 박해가 있고 또 불같은 시험이 있을 때에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영적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리더가 어떻게 성도들을 이끄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에 나아갈 방향이 결정이 되고 그 교회에 속한 많은 성도들의 흥망성쇠가 거기에 이제 달려 있습니다. 베드로가 살던 그런 시대뿐만 아니라 말세 중에 맨 끝을 당했다고 하는 지금 이 시대에도 상황이 비슷해서 그래서 영적인 리더들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 교회에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이 결정이 되고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과 영적인 부요함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라고 한 사람은 상당히 충동적이고 쉽게 낙담하며 겁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양들을 맡은 이후로는 성령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만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들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들을 먹여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감화 감동이 돼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온 삶을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는 그 일에 이제 바치게 됐습니다. 여기 4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나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집행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먼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무리들 먼저 심판하신다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집안 정돈을 먼저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약교회에는 감독과 집사라고 하는 두 직분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이제 나와 있는 대로 거기 가서 보면 감독이라고 하는 그런 직책이 나오는데 감독은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사랑침례교회 아니면 뭐 서울의 진리침례교회 어느 그런 한 지역교회에 이 목사를 가리켜서 감독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 이제 비숍이라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되다 보니까 카톨릭 교회의 이제 주교 형식으로 이게 이름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교황이 있고 주교가 있고 일반 신부가 있고 이런 방식으로 교권주의 형태로 이게 바뀌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대부분의 이 개신교회에서는 감독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부르지 않고 목사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베드로가 살던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 교회의 지금의 목사는 다 감독이라고 불렀어요. 감독. 양떼를 위에서 돌아보고 그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감독하고 이렇게 지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그와 같은 사람, 그걸 감독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또 대부분의 감독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있고 인생의 경륜이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 했기 때문에 장로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래서 감독이나 장로나 동일한 그런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0장 17절 또 28절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누구라도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목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먼저 목사가 지금 문제를 일으켜서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기 때문에 먼저 제 자신을 살펴보면서 어떤 사람이 우리 가운데서 목사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런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은 그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가서 보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자기를 사도라고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뽑아놓은 12명의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하지 않고 나 역시 한 명의 장로에 속한다.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했던 그와 같은 그 고통이 무엇인가를 몸소 깨달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제사장들과 종교인들의 이런 박해를 받으면서 신문을 당하는 그런 과정을 베드로가 두 눈으로 다 봤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을 당할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의 몸까지 이렇게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런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 당시에 성도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이끌고 나가는 장로들에 대한 핍박은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자기 몸만 생각할 것 같으면은 굳이 장로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양떼들을 맡겨주실 때 내가 앞으로 받을 것 같은 그 보상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앞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가져오실 그 영광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두고 지금 목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변화산상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몸소 체험을 했고 또 갈보리산에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컸던가를 직접 체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목사들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고난과 앞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영광이 무엇인지 참으로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탐구하고 여러 선진들의 그런 좋은 책을 살펴보고 여러 좋은 목사들의 설교 말씀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런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매일매일 느끼면서 그 정도를 실감하는 그런 정도가 매일같이 늘어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목사를 할 수가 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에 대한 이와 같은 그 체험, 말씀을 통한 그런 그 체험이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진보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해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5절에 이것들을 묵상하고 전적으로 그것들에 몰두하여 내가 유익을 얻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먼저 내가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고 먼저 내가 예수님을 더 충만히 알고 그래서 내가 유익을 얻은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설교가 트여야 되고 날이 갈수록 성경 공부가 더 유익하게 발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목회를 할 수 있다. 목회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가서 보니까 둘째로 어떠한 또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양떼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목회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을 양들로 표현할까요? 아마 한 두 주 전쯤인가 우리 조양규 형제님이 우리 교회 사이트에 양들의 속성에 대해서 적어놓은 그러한 글을 올려놨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보기에는 양이 하얗게 생기고 말도 잘 듣는 것 같고 온순한 것 같고 한데 실질적으로 양을 기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양의 속성을 물어보면 첫째, 눈이 나빠서 목자가 어딜 데리고 가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존재가 양이라 그럽니다. 또 잘 속아 넘어가는 존재가 양이고 잘 넘어지는 존재가 양입니다. 잘 넘어져요. 또 넘어지면 일어나진 못해요. 누가 반드시 도와줘야 일어나지 자기 스스로 일어나지 못해요. 금방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또 이기적이고 제멋대로 행하고 방향감각이 없고 특별히 방어력이 제로, 아무 방어력을 갖고 있지 않은 그와 같은 존재가 양이다. 그렇게 이제 양을 치는 사람들이 양들의 속성을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목사들에게 양들을 먹이라고 이야기하실 때 많은 그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으면 세상에는 이런 양들처럼 방어력도 하나도 없고 앞도 못 보고 그냥 쓰러지기 일쑤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이미 아시고 그래서 양들을 먹이듯이 그렇게 양떼들을 먹이고 사랑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양들에게는 생존을 위해서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목자가 없이는 양들의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교회에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 중에 하나가 목사라고 하는 그런 선물을 주셨다고 에베소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떼를 먹이라는 거예요. 양떼를 먹여라. 이야기는 강도들과 악한 짐승들에게서 양떼들을 보호해 줘야 되고 또 좋은 꼴의 목초를 찾아다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목사가 되겠다라고 이제 작정하시는 분은 나는 말씀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내가 이 교회의 목사라는 동안에 잡다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오락 게임 같은 걸 동원해서 이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말씀을 먹임으로써 이 교회를 내가 부흥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각오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좋은 목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각오를 가지고 이 교회를 담당하고 또 다른 교회를 담당해야지 이것 위에 머리를 굴리고 무언가를 해서 사람의 방법을 동원해서 해보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숫자 늘 수 있어도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목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에요. 매일 구원만 이야기할 수 없어요. 매일 재림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양들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을 내가 적극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겠구나. 하지만 나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 나가는 그런 그 선진들의 글을 읽고 예를 들어 만 원짜리 책을 샀는데 300페이지 중에 읽을 게 10페이지뿐이 없어도 그 10페이지를 찾아서 읽어서 어떻게 하든지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여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찾고 찾고 찾는 그와 같은 목사가 되어야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 성경을 올바로 이해해야 되고 그 양식을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A라고 하는 주제가 B교회는 맞을지 몰라도 여기에는 그렇게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 맞지 않을 땐 다른 걸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이런 성도들에게 어떠한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을 판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말씀들을 전달할 줄 아는 그와 같은 목사 이런 목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목사는 말만 잘하는 사람이 되면 곤란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하면 목사는 가능한 한 강해 설교를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좋은 목사예요. 성경 구절 하나 읽고 웅변조로 자기 할 말 인생 철학해갖고 쫙 나열하면 그건 설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목사가 카리스마가 있다. 그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성경 구절 하나 읽고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목사는 피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몇 구절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것을 풀어서 설명해 줄 줄 아는 그와 같은 목사가 우리 가운데서 많이 생겨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양떼를 먹일 뿐만 아니라 양떼를 감독하라고 그럽니다. 자, 이 감독의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이게 교회 시스템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양들 가운데 한 명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또 여기 가서 보니까 양들 위에서 양들을 감독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형태가 지금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양들 가운데 이론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목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소위 형제교회 중심의 이와 같은 그 교회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목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 위에 서서 양들을 치리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직무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있고 양들이 있는 이와 같은 체제를 유지하는 대부분의 교회가 이제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형제교회 부류의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이름은 다 같이 형제라고 해요. 목사라고 하는 거 전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내막을 들어가다 보면 일반교회 목사보다 더 강하게 독재를 하고 일반교회 목사보다 더 악하게 사람들을 모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 것을 그러고도 나와서 우린 목사가 없다 그걸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모임이든 어떤 교회든 반드시 리더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 리더가 올바로 인도하게 될 때 양들이 그 리더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그것이 올바른 교회의 형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목사가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했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목사의 직무가 의무가 돼갖고 그 목사를 결박해 놓을 것 같으면 목사를 그만두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내가 목사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만둬야 됩니다. 본인에게도 이득이 전혀 없고 성도들에게도 이득이 없어요. 그래서 자진하는 마음으로 정말 억지로 하지 않고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이 양떼들을 먹이고 먹이기 전에 내가 먼저 먹어야 줄 수 있거든요. 내가 먼저 먹고 양떼들을 먹여야 되겠다는 말씀만으로 이들을 이끌어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결심을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정말 많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더러운 위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목회하지 말라. 고린도후서 9장 또 디모데전서 5장 17에서 18절 가서 보면 교회는 반드시 목사에게 합당한 사례비를 주어야 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마땅한 의무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직무는 1차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과도하게 사치한 것, 이 세상의 사람들이 공통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고 봤을 때 이건 목사에게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추구하게 되면 목사를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얼마 전에 은퇴한 큰 교회 목사가 벤틀리라고 하는 그러한 차를 타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었어요. 차값이 아마 한 5억 원쯤 갈 겁니다. 성도가 사줘서 내가 끌고 다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 목사에겐 이게 문제가 돼야 맞는 거예요.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심지어 믿지 않은 자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더러운 이익을 위해 목회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성도들로부터 돈을 거두어서 자기 아이들 위해서 외국에 과도하게 송금을 하고 그 아이들 가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외제차, 스포츠카 이런 것들 타고 다니고 그 성도들이 그걸 알게 됐을 때 얼마나 그 느끼는 괴리감이 클 거예요.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특히 목사가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최소한 사회의 통념 정도는 지킬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상속 유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소중한 자산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조그만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연세 드신 노인에 이르기까지 목사가 이들을 내려다 볼 때 이건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자산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에게 뭔가를 갈취해서 내가 뭘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목사를 그만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소중한 자산이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중하게 귀중하게 성도들을 대해야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손아귀에 집어넣고 이거 폈다가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 교인들을 주무르는 그런 사람 목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변에도 많은 목사가 있었고 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많은 종류의 목사님들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목사님들 아실 거예요. 목사님들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가서 그들의 상태를 가서 보시면 많은 경우에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서 중고등학교 이렇게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좀 일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선 결국 단독 목회 경험까지 다 갖고 그리고선 30살, 31, 32살, 3살 이렇게 될 때 이제 나와서 목회를 하는 이런 것이 이제 한국에서 목사가 되는 그런 그 과정입니다. 일단 목사가 된 다음에 목사가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그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양들 가운데 저도 이제 특히 이제 이민 생활을 제가 한 10년 해봤는데 정말 이민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가 정말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악하게 구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들 가운데 심하게 목사를 대적하는 자들도 많고 또 재정적으로 안정된 그런 생활을 해야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어떤 교육비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돼야만 가정을 이끌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이제 교회를 이끌다 보면 교인들의 수를 늘려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들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의 수를 그러면 어떻게 늘릴까 하다 보니까 각종 프로그램이 이제 동원이 되는 겁니다. 두날개를 하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다 그런다. 그럼 두날개 하는 거고 알파코스를 하니까 사람이 많이 몰린다. 그러면 알파코스를 하는 거고 금이빨 집회를 하면 그러면 사람이 많이 몰린다 하면 금이빨 집회하는 그런 강사를 초빙에다가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늘려야 그래야 자기 생활이 보장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목사들이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 세상 일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 잘 되듯이 이 목회라고 하는 것도 각종 모든 거 동원하고 머리 쓰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라요. 그 뒤에는 자기가 당했던 그러한 고통과 자기를 억눌렀던 것 같은 성도도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절대로 내가 이들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교인들을 자기 마음대로 누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자동적으로 그 사람에게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좋은 말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완전 독재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강력한 리더십의 소유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이렇게 비춰지는 겁니다. 이번에 어려움을 겪은 미국의 이제 그 교회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목사가 엄청난 독재를 합니다. 한마디로 성도도 끽소리를 못해요. 심지어 휴가를 가는 것도 목사에게 재가를 받아야 돼요. 목사님 제가 다음 주에 휴가를 가야 되겠습니까? 목사가 가라 그래야 가는 거예요. 교회 목사가 그런 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아르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지금 요새 성도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면 더 좋겠지만 일단 믿는 사람들 가운데 도저히 목사의 독재를 참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이동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목사의 독재 때문에 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말 가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게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10년, 20년 목회 생활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도록 양심의 화인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 아무리 읽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여자들과 아이들에 대한 핍박이 극심하게 나타납니다. 반노예 상태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극도의 율법주의가 판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입고 다녀야 되고 똑같이 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자유의지예요. 옷을 입어도 단정하게 입으라는 것만 이야기하면 되지 요 스타일로 똑같이 입어야 된다. 그럼 목사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걸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목사의 말씀에는 순종해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때에는 순종해야 돼요. 그럼에도 목사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목사에게 맹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맹종이라고 하는 거 교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성경 이외에는 그 어떤 것이나 그 어떤 사람에게 맹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책임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잘 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4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대부분의 목사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목사가 됩니다. 신문에 나는 것을 보면 제 옆에 이제 교수님도 계신데 그분이 목사들이 그렇게 월급을 많이 받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신문에 나는 거 보면 한 달에 1억씩 받고 뭐 이렇게 받으니까,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그런 분은 1,000명 중에 하나나 될까, 그 정도 되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평균 아마 한 200만 원 정도 받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원까지 다닌 그런 상태에서 지금 나이가 40, 50이 됐는데 200만 원, 300만 원 받으면은 이거는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왜 그와 같은 일이 생기냐? 여기 있는 것처럼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내게 가져다 주실 영광의 관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인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많은 목사들이 제대로 봉급도 받지 못하고 열심히 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침례교회 목사님들, 앞으로도 목사가 되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땅에서의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내게 가져다 주실 그 영광, 그 영광에 관한 소망하면서 우리가 힘들어도 같이 성도들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갑시다 하고 제가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들의 책임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목사는 좋은 성도들이 만듭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악한 목사는 나쁜 성도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성도, 나쁜 성도는 뭘로 구분할 수 있냐? 좋은 성도는 목사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성도예요. 목사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저 말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할 줄 아는 성도가 많으면 좋은 목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저 무조건 아멘하고 목사 말이라 그러면 꾸벅 죽고 이렇게 되면 거기서 나쁜 목사들이 대량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에 충만한 그러한 성도가 돼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셔야 돼요. 틀린 말을 이야기하면 목사에 가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 말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교리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고 챌린지를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성도가 있을 때 목사도 어이쿠 하고 다시 한번 성경도 찾아보고 내가 전하는 것이 맞는가 살펴보고 전한 것이 틀리면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틀릴 수 있는 거예요. 틀렸으면 내가 틀렸습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다음부터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어요, 목사도.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깨워야 그래야만 좋은 목사들이 많이 나오고 좋은 교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호세어서 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우리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되면 그러면 백성 전체가 망해서 마귀의 밥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성도들은 목사를 귀중히 여기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말씀을 가르침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서로 나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이런 것에선 문제가 전혀 없었고 앞으로도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목사가 돼서 나가든지 아니면 어떤 독립침례교회를 하든지 목사와 성도가 서로를 신뢰하고 특별히 성도가 목사를 존중할 줄 아는 이와 같은 그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바른 교회, 바른 목사를 찾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해 주셨어요. 찾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타락을 할 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을 통해서 저걸 내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거기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그 사람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을까. 그 고통받는 사람들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날이 갈수록 풍성한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고난과 앞으로 다가올 것 같은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날이 갈수록 깨달아야 그래야 좋은 목사가 될 수가 있어요. 또한 목사는 말씀 하나만으로 내가 승부하겠다는 그와 같은 승부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매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사를 할 때 하나님이 그 목회에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목사는 결코 독재를 해서 안 돼요. 예수님하고 독재하는 목사하고 한번 이렇게 놓고 보세요. 아주 극과 극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섬기는 리더. 섬기면서 앞으로 끌고 가는 리더예요. 양들이 있어요. 양들이 안 간다고 뒤에서 차로다가 몰아붙이면 양들 다 죽습니다. 다 넘어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가 앞에서 가면서 슬슬 끌고 가야 이게 양들이 끌려오지. 뒤에서 부르더자 갖고 밀고 이러면 안 끌려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판단을 잘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옳고 그른 것에 판단이 있어야 되고 절대로 사람을 맹종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 위해서 자기가 마치 회개보고할자인 것처럼 성도들 위해서 애를 쓰는 것과 같은 목자들, 그 목자들을 사랑하고 그 목자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면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 목사의 가정과 그 목사의 교회와 관련된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치유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내릴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